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9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유하정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이탈리아 서론으로 향해 있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6일 개막해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빙상 강국으로 불려온 한국은 쇼트트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메달 레이스에 나섭니다. 금메달 3개 이상 종합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프리스타일 스키 모근과 스노우보드를 중심으로 역대 최다 메달 기록 경신에 도전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월 9일 오늘은 6년 전인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의 마기에 올랐던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1200여 대의 드론이 그려낸 올림픽 오륜기,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으로 기억되는 평화올림픽의 순간, 네,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2월 9일 월요일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희도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호주인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내가 받는 임금은 다른 호주인들과 비교해 어느 수준일까요? 네, 근로자라면 한 번쯤 궁금해질 질문인데요. 거주 지역과 성별, 직업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호주인의 평균 수입,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한편 치솟는 집값과 돌봄 비용 부담 속에 부모와 함께 사는 40대 호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다세대 주거 선택에 주목받는 이유와 그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호주를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하는 K-아트, 오는 4월 기생충의 오페라하우스 스크린 라이브 콘서트 소식 가져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2월 9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크리스민스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가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침착함과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시드니 도심에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됩니다. 국기와 원주민 깃발 소각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상징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자유당 제인 흉 상원의원의 연정 내분을 이유로 알바니지 총리의 조기 총선 가능성을 제기하며 야권의 정책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야당의 당내 징계가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내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크리스민스 뉴사우스웨일즈 주총리가 이스라엘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둘러싼 시위를 앞두고 시위대와 시민들에게 침착함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경찰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경로를 따라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시드니 타운홀 일대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5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액션 그룹은 집회를 앞두고 경찰에 새롭게 부여된 특별 권한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즈 대법원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o I'm calling on everybody involved in the protest to show some respect and calmness as they demonstrate their freedom of speech.
민수주 총리는 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되 존중과 평온함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번 48시간이 어떤 사고 없이 마무리되는 것이 주의 명성과 대통령 방문 이후까지 이어질 사회적 통합 그리고 시민적 품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호주 유대인 협의회는 오늘 시드니 모닝헤럴드와 디 에이지의 전면 광고를 싣고 이스라엘 아이작 헤르초그 대통령의 공식 방문에 반대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전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유대계 호주 학자와 법조인, 예술가,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서명한 공개서와는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에게 이번 초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수잔 니 대표가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 속에서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늘자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실린 최신 뉴스폴에 따르면 니 대표는 지난 23년간 주요 정당 대표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유당과 국민당이 약 3주간의 갈등 끝에 다시 연정을 재구성한 직후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당은 어제 수주간의 협상 끝에 자유당과의 연정 복귀를 공식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리 대표는 이번 주 통합된 연정 야당을 이끌게 됩니다. 리 대표는 채널7과의 인터뷰에서 양당이 내부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연정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aid we've resolved our differences. We've strengthened our processes. They're even better going forward.
리 대표는 국민당과 의견 차이를 해소했고 절차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면서 오로지 호주 국민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당 제인 흄 상원의원이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연정 내분을 기회로 삼아 조기 총선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유당과 국민당 연정은 2025년 총선 이후 두 번째로 재결합했지만 흄 의원은 단순한 재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연정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당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정 내부의 리더십을 둘러싼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흄 의원은 알바니지 총리가 연정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18개월 안에 조기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Don't for a second think that the next election will be in 2 years time.
휴 의원은 다음 선거가 2년 후에 있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그보다 훨씬 능수능란하며 연립정부가 혼란에 빠졌다는 걸 알았다면 왜 조기 총선을 치르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는 18개월쯤 후에 있을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레베카 샤키 하원의원이 호주 국기와 호주 원주민 깃발, 토레스 해협 아일랜더 깃발을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urning a national flag is a criminal offense in many nations. In France.
샤키 의원은 여러 국가에서 국기 소각을 금지하고 있다며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국가와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이스라엘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국기 소각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멕시코 등 다수 국가가 이를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당의 팻 코너헨 의원도 오늘 호주 국기와 호주 상선의 공식기인 레드 앤 사인을 불태우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별도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의 총선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확고한 국정 동력을 확보한 다카이치 내각은 이제 강한 일본을 향한 안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일 관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다져온 실용주의적 협력 노선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보수측의 결집으로 역사 문제나 독도 등 민감한 현안에서 일본의 강경한 자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해 범 여권의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 당 안팎에서 반발이 나온 것과 대해 거듭 사과하고 매듭짓기에 나섰습니다. 특검 추천을 사고라고 표현하면서 그동안의 검증 절차가 부족했던 관행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습니다. 앞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를 과도하게 비판하고 당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는데 당헌 당규에 따라 열흘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 제명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맞불 징계 절차가 반복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서호주 북서부 해안이 열대 사이클론 미첼의 영향권에 들면서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3등급 강풍을 동반한 미첼은 현재 2등급 사이클론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기상청은 최대 시속 170km에 달하는 강풍과 폭우, 급류성 홍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휴양 도시인 엑스머스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이클론 미첼은 월요일에 닝갈로와 가스코인 해변을 따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튜 니콜라 엑스머스 시장은 지난 10년간 엑스머스에서 이 정도 강도의 사이클론을 경험한 적이 없다며 상황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이클론은 앞으로 며칠 동안 서호주 내륙 남쪽으로 이동하며 서서히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폭우와 강풍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미국의 스키 전설 린지 본이 올림픽 스키 활강 금메달 도전에 나섰다가 경기 시작 13초 만에 크게 넘어지며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41살의 본은 불과 9일 전 왼쪽 무릎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에서 복귀한 직후 올림픽 경기에 나섰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본이 현재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팀 동료 재클린 와일스는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It's the absolute worst. I mean, we're such a tight group. Lindsay has really been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으며 린지는 모두에게 친구이자 멘토였다며 이번 사고를 겪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와일스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3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소나기 오겠습니다. 19도에서 낮 기온 29도. 멜번 내일 화창하겠습니다. 오전 15도, 낮 기온 31도. 브리즈번 오전에 구름 끼는 곳 있겠고 23도에서 32도. 퍼스 소나기 오겠고 22도에서 27도. 애들레이드 17도에서 32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오전 15도, 낮 기온 32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호바트 오전에 구름 끼겠고 14도에서 26도. 다윈 천둥, 번개 소식 있습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0도. 고국 서울은 내일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고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9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K-아트 순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호주에서 살다 보면 이런 궁금증 한 번쯤 생기죠.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 호주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호주인의 평균 주급은 사는 지역과 직업, 업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전체 평균 주급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지역과 직종에서 더 많이 벌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플레이너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익스플레이너. 호주인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내가 받는 임금은 다른 호주인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혹은 얼마나 낮은지 아마 궁금해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호주 통계청이 1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기준으로 주당 1611달러 10센트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임금, 거주 지역과 성별 또 직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 전략에 책임이 있거나 또 직원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급 직원과 또 파트타임 직원을 제외한 풀타임 직원의 평균 주급은 세전 2061달러였습니다. 네, 이 같은 호주인의 평균 수입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의 평균 주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호주였고요. 다음이 캔버라였습니다. 네, 서호주에서 일하는 풀타임 직원의 평균 주급은 2,284달러, 또 ACT에서 일하는 풀타임 직원의 평균 주급은 2,206달러였습니다. 반면에 태즈메니아주는 평균 주급 1,784달러로 비교적 낮은 임금을 기록했습니다. 풀타임 직원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까지 모두 포함한 조사에서는 ACT에서 일하는 직원의 세전 주급이 1,821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45세에서 54세 사이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대 호주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당 평균 1,82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까지 포함해 평균 주급이 가장 낮은 곳 역시 1,389달러를 기록한 태즈메니아주였습니다. 네, 산업과 성별에 따라서도 근로자의 임금은 차이가 납니다. 광산업에 종사하는 남자 직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요. 이들의 평균 주급은 3,319달러로 네, 서주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다른 주들보다 더 높은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 가운데도 가장 많은 주급을 받은 산업군은 역시 광산업이었는데요.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평균 주급은 2,750달러였습니다. 네, 광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남성에 비해서는 낮은 임금이었지만 다른 업계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임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매업체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의 평균 주급은 1,526달러, 또 여성 직원의 평균 주급은 1,451달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식음료 업계 역시 남성 직원의 평균 주급은 1,539달러, 여성 직원의 평균 주급은 1,3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직업별로 더 세분화해서 보면 호주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직업은 마취과 의사로 나타났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한 주에 세전 평균 5,366달러를 벌고 있고요. 또 외과 의사가 4,159달러, 엔지니어링 관리자가 3,939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좀 나눠서 볼 텐데요. 여성 중에 평균 주급이 가장 높은 직업은 3,818달러를 기록한 엔지니어링 관리자였습니다. 이어서 외과 의사가 3,752달러로 2위를 기록했고요. 또 국방부나 소방청, 경찰 고위직에 근무하는 관리직이 3,605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남성 중에 평균 주급이 가장 높은 직업은 기타 의료인이었습니다. 네, 기타 의료인. 여기에는 피부과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또 산부인과 전문의와 안과 전문의, 병리학자, 방사선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평균 주급은 4,990달러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외과 의사가 4,486달러, 관리직 임원이 3,990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직업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급여, 네,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청의 션크릭 노동통계 책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성별 급여 격차를 살펴볼 때는 시간당 급여를 비교해보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시급으로 따져보면 모든 직업에서 남성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50를 벌고 있었지만 여성은 $46를 벌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8.4%로 나타났는데요. 2년 전 8.9%에 비해서는 0.5%가 개선됐습니다. SBS 뉴스는 특정 직종의 평균 임금을 보여주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수치에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풀타임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해당 뉴스를 찾으시면 호주에서 직업에 따른 각각의 평균 임금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막연했던 평균 소득이라는 숫자가 내 생활과 맞닿아 느껴지는 시간이 아니었는지요. 내 임금이 어디쯤에 있는지 가늠해 보면서 숫자 뒤에 숨은 호주 사회의 구조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생활 속 경제 이슈 친절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치솟는 집값과 돌봄 비용 부담 속에 부모와 함께 사는 40대 호주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산다는 것, 간단한 일이 아닌데요. 20살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는 호주 문화 속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 형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또 그 현실을 친절한 경제에서 살펴봅니다.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친절하고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의 시간입니다. 요즘 40대에 다시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부담 때문만은 아닌데요. 육아와 노부모 돌봄, 장애가족의 케어까지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이처럼 호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세대 주거의 현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홍대경 프로듀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이야기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들리지 않나 싶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독립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가 좀 강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돌봄 문제도 있고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텐데요. 네, 네, 40대 부모와 함께 사는 선택, 다세대 주거가 호주에서 왜 다시 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의 장점과 또 반면 현실적인 고민까지 SBS 뉴스 시사 프로그램 더 피드에서 다룬 내용을 이제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네, 더 피드에서 만나본 실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44살 김 씨의 얘기인데요. 김 씨는 오는 6월에 여자친구와 함께 부모님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여동생과 큰 집으로 옮겨서 한 집에 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 김 씨 사실 20살 이후로 부모님과 따로 살아왔고 네. 다시 같이 살 계획은 없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왜 다시 함께 살게 된 걸까요?
네, 김 씨는 가족과 함께 장기 거주를 결정한 것은 단순히 집값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말하는데요.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과 또 부모님의 노후, 그리고 본인과 여자친구가 집을 살 만큼의 저축이 없다는 현실까지 여러 가지가 맞물렸다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가 맞물렸네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돌봄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김 씨는 이러한 계획이 부모님의 연세가 드시면서 가족에게 장기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함께 살게 되면 부모님의 건강이 연로해지면서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환경이 있으니까 부모님을 위한 별도의 방을 마련하는 그런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건강을 우선 생각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개인 사례만은 아니고요.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도시미래연구센터의 에드거 리우 박사에 따르면 현재 호주인 5명 중 1명, 즉 약 20%가 이 다세대 가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세대 거주 형태가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만 호주에서는 약 5명 중 1명꼴로 다세대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시 지역만 놓고 보면 그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리우 교수의 최근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시 거주자의 경우 그 비율이 4분의 1에 가깝습니다. 시드니나 멜번 같은 대도시에서는 4명 중에 1명꼴인데요. 이 데이터는 2016년까지의 분석 결과니까요. 요즘 상황을 반영하면 더 늘었을 가능성이
네,
큽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요.
네. 호주 통계청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6년까지 자녀가 있는 가구와 또 자녀가 없는 부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부모와 자녀 또 조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의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뒤가 되네요. 2046년까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군요. 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역시 집값이죠. 네. 부동산 정보업체 도메인의 최근 자료를 보면 시드니 평균 집값은 170만 달러, 멜번도 11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리우 박사는 이 가족과 영구적으로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데는 이 집값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이 재정적인 이유가 최소한의 일부 요인은 된다고 답했지만 돌봄 비용 또한 요인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네.
즉 보육비나 노인 돌봄비 또 장애인 돌봄 비용 등 모두 많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불안감 또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간병인 역할을 맡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 씨의 경우도 부모님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나이대에 접어들어서 특히 어머니는 노인 요양원에 가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어하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른들 정말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호주 주택은 애초에 다세대 주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뭐 그래니 플랫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면요.
그렇죠. 건축가이자 벌리비치 디자인의 대표인 브렛 맥도널드 대표는 핵심은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네. 설명합니다. 말씀대로 뭐 출입구나 생활공간, 사생활을 얼마나 분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목적에 맞게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설계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 세대를 위한 그래니 플랫이나 혹은 2층 구조 개조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맥도널드 대표는 3대가 한 집에 살 수 있는데 다만 누가 어떤 공간을 사용할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출입할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집을 개조할 공간이나 또 네. 무엇보다 그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사를 가는 것 외에는 뭐 네.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조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
그럼요.
테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리우 대표는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집들이 도심을 떠나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그렇겠어요.
설명했습니다.
네.
네, 골드코스트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78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시 씨는 방 4개에 거실이 여러 개인 집에서 아버지와 또 3명의 어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는데요. 원한다면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TV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화목한 가족이라 해도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것이 더 네.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브리즈번 인근의 탐보린에 사는 아만다 씨 가족은 10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네.
아만다 씨가 집 위층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집을 사기 전에 증축한 아래층에 따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래층을 증축할 당시에 소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공간은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아래층에서 부모님이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또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님 기침 소리까지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만다 씨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방해하지 않도록 또 조용히 걷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고 말합니다.
네. 2층 공간에 카펫을 좀 더 두껍게 하셔야 되겠네요.
층간 소음이죠.
네. 아, 그러니까요. 한국의 그 아파트 층간소음처럼 그게 떠오르지는데요. 아이들이 발소리 줄이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말에서 정말 현실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부모와 사는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장점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 네, 조씨 씨의 경우 딸과 할아버지 관계가 깊어지는 걸 보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하는데요. 42세 조 씨는 딸과 아버지 관계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기쁘고 두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세대는 다르니까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하는 말 중에 조씨 씨가 보기에는 좀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끔 바로잡아줘야 할 때도 있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돌봄이 부담만은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그렇지 않은 조부모에 비해 기억력과 언어 유창성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씨 씨는 자신이 몰타 출신이라는 문화적인 배경이 다세대 거주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른 호주 가족들은 이러한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화적 배경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유럽이나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다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김 씨도 역시 이러한 주거 형태에 대한 태도에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는데요. 김 씨 아버지가 베트남 분이시고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은 보통 3대가 한 집에 함께 사는데 가끔 베트남을 방문해서 함께 머물 때 다들 비교적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는 다세대가 함께 사는 게 흔한 풍경이더라고요.
네.
네. 네, 정리해보면 다세대 주거는 단순한 경제적 후퇴가 아니라 주거, 돌봄,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공간과 사생활, 또 역할 분담까지 철저한 합의와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집값과 돌봄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선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언제 독립하느냐보다 어떻게 함께 잘 사느냐가 이제는 더 중요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는 40대의 부모와 함께 사는 선택, 다세대 주거의 현실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더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친절한 경제, 집값과 돌봄 부담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세대 주거가 선택이 아닌 대안이 되고 있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한국과 호주의 문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하는 K-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라이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는 필름 콘서트, 파라사이트 라이브 인 콘서트가 지난해 멜번에서 공연된 바 있는데요. 오는 4월에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무대에도 오릅니다. 기생충의 작곡가 정재일 음악감독이 직접 지휘와 연주를 맡아 영화음악에 지닌 긴장감과 서사를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재현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서울시 무용단의 작품 일무가 뉴욕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상과 창작자상을 수상하며 한국 무용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혜인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케이아트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K-아트 첫 번째 소식 무엇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지난 시간 3월 1일에 AFC 여자 아시안컵 개막 공연에 오드리 누나가 참여할 거라고 전해드린 바 있죠?
네.
미처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난 2월 1일에는 멜번에 존 케인 아레나에서 공연을 한 한국 아티스트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라면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가 한창 열리고 있는 때였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2월 1일은 조코비치와 알카라스의 남자 단식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던 날인데요.
조코비치를 꺾고 이 알라카스가 호주 오픈의 첫 우승을 따내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그 경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날레 경기에 앞서 세계적인 DJ 패기구가 무대에 올라 엄청난 폭발적 에너지의 공연을 선보인 것입니다. 네. 대낮의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나이트 페스티벌에 와 있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마치 워밍업이 아닌 그날의 메인 이벤트와도 같았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어요.
아, 이제는 명실상부 글로벌 아이콘입니다. 패기구가 이 호주 오픈 대미를 장식했군요.
네, 지금까지는 운동 경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 자랑스러운 한국인 여성 아티스트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좀 뜬금없지만 분위기를 반전하여 지난해 멜번의 주요 영화 이벤트에서 남자 아티스트가 데미를 장식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MIFF, 이 멜번 국제영화제의 데미, 영화 기생충의 음악감독 정재일이 참여하는 콘서트로 마무리를 했던 것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도 지난해 8월 이 정재일 작곡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연 소식과 정 감독의 음악 세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바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재일 감독님이 아주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것에 자세히 귀 기울이면서 빨려 들어가듯이 그 인터뷰를 네. 들었는데요. 이 MIFF 멜번 국제 영화제에서 Parasite 라이빙 콘서트로 호주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는 설레는 마음이 아주 잘 전해졌었던 네.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오는 4월에 이 공연을 시드니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 하여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드리 누나는 퍼스, 패기구는 멜번, 작년에 기생충 콘서트도 멜번이었는데요. 이 시드니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아주 반가워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 시드니에서의 공연 조금 더 자세히 만나보죠.
네, 이 공연은 말씀하신 것처럼 Parasite 네. 라빈 콘서트, 기생충 콘서트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상영하면서 음악을 라이브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필름 콘서트 형식입니다. 이 기생충 영화 완전판 영화를 상영하면서 41인조 오케스트라가 네. 실시간으로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공연은 총 150분 정도로 영화를 상영하면서 연주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인터미션을 포함해 꽤 긴 러닝 타임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삽입곡들을 직접 작곡한 정재일 작곡가가 지휘와 연주도 함께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재일은 본인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41인조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아서 유럽 바로크 시대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합니다.
네, 영화 기생충은 주인공인 김 씨 가족이 초부유층인 박 씨 가족의 집에 잠입하면서 벌어지는 숨막히고 스릴 넘치는 상황들과 계층 간의 차이가 정재일 작곡가의 음악으로 한층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를 라이브로 또 직접 지휘하고 연주하는 음악으로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겠네요.
네, 정재일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영화 음악 작곡가 중 한 네. 명이 되었습니다. 기생충 이후에 오징어 그렇죠. 게임도 전 시즌 맡아서 네. 작업했고요. 2022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른 브로커, 또 봉준호 감독의 최신작인 미키 세븐틴, 또 2023년 썬댄스 영화제 출품작인 트윌린스 등 같은 작품의 음악을 모두 작곡한 바 있습니다.
네, 기생충 이후 정말 활발한 행보입니다. 정재일 감독의 첫 시드니 공연 장소 어디고 또 언제입니까?
네,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네.
이 정재일 작곡가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의 음악을 작곡한 것은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고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오는 4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이 오리지널 음악을 라이브 콘서트 형식으로 지휘하고 연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라고 시드니 공연에 앞서 소회를 밝히기도 했네요.
네, 멜번에서는 멜번 국제영화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영화 팬층 중심이었다면 시드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메인 콘서트 홀에서 클래식 팬과 영화 관객이 섞여 감상을 하니까요. 좀 다른 분위기의 콘서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 팬도 또 클래식 팬도 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관객도 모두 감상 가능한 폭넓게 관객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또한 이 기생충이 단순한 한국 영화가 아니고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다 보니까요. 이 콘서트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레퍼토리화 되어서 이미 세계 각지에서 거듭 상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기생충이라는 작품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는 두 번째 첫 경험이자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는 가장 긴장감 있는 영화가 될 법한 기생충 콘서트 4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K-아트 오늘의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K-아트 두 번째 소식은 한국 예술 작품의 글로벌 수상 소식인데요.
네, 지난주 K-POP 디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이 이 그래미를 수상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소식인가요?
아, 그것도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Song of the Year는 아쉽게 불발됐지만 네. 정말 굉장한 수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이 소식이 아니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네. K-POP이 아닌 K-문화예술 분야도 수상을 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소식일지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전해주시죠.
네, 바로 한국 무용계에서 들린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뉴욕 현지시가 지난 2026년 1월 20일에 제41회 베스이어 어워즈에서 종묘제례학의 의식물을 현대적으로 되살린 서울시 무용단의 작품 일무가 뉴욕에서 아주 권위 있는 공연상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라는 작품은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학의 의식물을 동시대 감각으로 재창조한 작품입니다.
네.
이 일무는 여러 무용수가 줄을 맞춰서 함께 추는 군무를 뜻하는데요. 본 작품으로 1984년부터 뉴욕에서 동시대 무용과 퍼포먼스 현장을 기록해온 무용 퍼포먼스계의 토니상이라고 불리는 베스 어워드를 수상한 것입니다.
네, 토니상이라고 하니 2024년 이 토니 어워즈에서 엄청난 쾌거를 달성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도 떠오르는데요. 우리 한국의 아티스트들 정말로 분야별로 대단한 재능을 이 세계 무대로 펼치고 있는 모습이 새삼 한껏 뿌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연 일무 2022년 한국 초연 이후에 2023년 뉴욕 링컨 센터 무대에 올라서 아주 호평을 받았고요. 이 공연의 안무가 세 명인 김성훈, 김재덕, 정혜진이 뉴욕 베시 어워즈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 부문을 수상하는 것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주요 무용수, 즉 주인공이죠. 주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용수가 함께 선보이는 군무가 돋보이는 것이 여타 무용 작품들과 비교되는 아주 큰 특징입니다. 주역이 사라진 네. 자리에서 군무 자체가 중심이 되는 작품이고요. 개인의 기량이 아니라 무용수들의 정렬, 반복, 집단의 호흡이 미약이 됩니다.
네.
한국 국공립 예술단체가 베시 어워드를 수상한 건 처음이고요. 동시대 공연예술에서 영향력과 실험성을 가장 엄격하게 보는 베시 어워드에서 전통 기반 창작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종묘제례학, 조선 왕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던 음악과 춤인데요. 그 춤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해 동시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건 아주 놀랍습니다.
네, 여기 안무가와 무용수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목받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바로 정구호 총연출입니다. 네. 이 안무가들이 입을 모아 정구호 연출의 탁월한 감각으로 인한 색감, 또 일무가 가진 정중동의 정에서 시작해서 동까지 극과 극의 대비가 되는 작업적 특징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정구호라는 네. 사람은 구호라는 옷 브랜드를 시작한 패션 디자이너 출신의 현재는 공연 연출가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이 정구호,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력이죠. 정구호의 네. 핵심은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놓일 공간과 이미지를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패션쇼를 연출하게 되고 또 이것이 오페라, 무용 연극 무대 미술과 비주얼을 총괄하는 포지 전으로 넓어졌다가 현재는 공연 예술 쪽에서 매우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패션 감각을 무대와 공간으로 확장한 연출가군요. 이력이 아주 신선한데요. 쿠호, 이 기억에 남는 패션 브랜드이기도 했고요. 이 패션 디자이너의 공연 작품을 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정구호 총연출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인정을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드릴 일인 것 같고 그것도 그냥 컨템포러리가 아닌 한국 무용의 베이스를 둔 작품으로 상을 받은 게 너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무의 뉴욕 공연의 성공에 이어서 베시 어워드의 수상까지 더해지면서 네. 본 공연의 해외 공연 논의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호주에서도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K아트 첫 번째 소식으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올 4월 41인조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영화 기생충을 감상하는 작곡가 정재일의 필름 콘서트 기생충 콘서트 소식과 더불어 한국 서울시 무용단의 일무가 무용계의 토니상 베시 어워즈를 수상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재아 리포터 오늘도 풍성한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2월 9일 월요일 방송. 오늘도 호주에서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슈부터 문화예술까지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먼저 익스플레이너에서는 막연했던 평균 소득이라는 숫자가 내 생활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살펴봤고요. 친절한 경제에서는 최근 호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40대의 부모와 함께 사는 선택, 다세대 주거의 현실과 의미 짚어봤습니다. 매주 호주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K-아트. 이번 주에는 오는 4월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선보이는 기생충 패러사이트 라이브 콘서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AOA의 빙글뱅글 전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월요일 방송. 네, 오늘 뉴스의 프로듀서 홍태경, 또 지금까지 진행의 유하정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이어가십시오. (목소리)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